둘. 예. 네, 로마서를 같이 펴시고요. 제가 그 지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처음으로 들어갔죠. 사도행전을 끝내고 이제 그 중간에 다른 것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개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총 16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에 11장까지는 이제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앞에 그 교리적인 부분도 조금 나눠보자면 이제 8장까지는 죄 문제를 다루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가 하는 그런 죄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 이제 유대인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다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각 장의 그 개요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1장을 좀 나가보겠는데요. 1장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그 1장 1절의 이 내용에서만도 대단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복음이다. 사실 이 로마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명료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그럼 과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이제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예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우리말로 예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는 Jesus죠. Jesus가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예수스입니다. 우리말 번역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요. 예수스. 숫자만 붙이면 돼요. 예수스. 모세도 비슷하죠. 영어는 모세스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그, 모세스 이렇게 되죠. 그것도.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발음되고, 이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확인만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자꾸 익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라는 단어의 뜻도 모른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어디 나오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수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는 뭐뭐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그냥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그냥 예수 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확인합니다.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7장에 이제 4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누구와 들어갔다고요?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다.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계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때 예수는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신약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쓰이는 언어잖아요. 헬라어, 그리스말. 그러니까 그리스말로 구약의 여호수아를 표현한 게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스, 헬라어 발음식으로 하자면 예수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것은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언어가 다를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이름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역성경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걸 여호수아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걸 예수로 이렇게 해줘야만 번역도 맞고 교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대변자인 모세가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 예수와 함께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다. 이게 지금 신약의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으면서 이게 중요한 이 교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 구원의 문턱까지는 데려다 줄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턱을 넘게는 못한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문턱을 넘는 것은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 은혜의 대변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런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로마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41절. 아까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었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먼저 만나고 나서 예수님 먼저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게 용어 이 언어의 차이지 똑같은 말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말로 우리 발음으로 지금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이 됐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것이고 마시아흐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둘다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어지간히 맞아서는 이제 안 되는데요. 뜻은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에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지금 번역된, 이제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His Anoin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에 가서 보면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서 보면 메시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마시아흐. 메시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게 성경에서 지금 3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 시편 26편, 20편 6절 같은 요런 경우에는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메시아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제 39회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단두 번만 메시아라는 단어로 직접 번역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로. 그게 어디냐면은 그게 이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이건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한번 보세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 두번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가. 다니엘서 9장이.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70일에가 나오는 그 장면이고, 24절부터가 이제 그 70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이렇게 쭉 하다가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여기 메시아라, 여기도 이게 히브리어로 그냥 메시아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음역을 해놓은 것이죠. 아까 요런 데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전부 어노인티드 또는 어노인티드 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서만은 특별하게 이걸 그냥 그대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냥 히브리어의 음역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또 한번 보니까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래서 단두 번만 이렇게 25절과 26절에 한 번씩 해서 단두 번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뜻은 뭐냐 할때 기름 부음을 받은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임명하는 사람이 세부류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 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보시죠.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세 부류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 전체를 누가 수행하시냐면 예수님이 수행하세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울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에게 실제로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은 있으셨나요? 예수님 생애에 누군가가 기름병 가지고 가서 부은 적이 있었나요? 예? 예. 이거 향유였죠? 예. 다 유자 돌림이고, 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런 이제 것이었고, 왕이나 대언자나 또는 제사장의 그런 어떤 역할로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의미의 그 기름 부음, 실제 그 갖다가 기름을 붓는 그 행위는 사실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제 받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종은 뭐냐? 종.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 저기 고등학교, 대학교 중창단 같은 거에 둘로스 중창단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둘로스 중창단. 뭐 둘로스라는 배 이름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면 둘로스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게 헬라어고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둘로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번트, 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바인드, 이제 묶는다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이게 종의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종의 개념도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이 누구를 종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예. 마리아가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예, 오케이. 예. 또 예?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들어가죠. 또 예? 베드로, 예, 그런 어떤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하는 그 모든 사도들이 어쨌든 종인 거 맞죠? 오케이, 또. 욥? 욥이 그랬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욥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있었나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어쨌든. 예, 만약에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몇 절이라고? 오케이, 또. 모세, 예, 모세가 종이었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딘 것 같으세요? 예,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 종의 개념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예,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는 이제 그 주제가 그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2장에서는 이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장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2절에,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이 그분은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신실하셨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이런 논지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섬겼다. 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이 종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 아까 사도들을 포함하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의 종이에요. 한 종류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뭐였죠? 누구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오케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도. 여기 5절에도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어파슬이라는 단어와 사도직 어파슬십이라는 이런 두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헬라어에서 그냥 음역한 단어예요. 번역한 게 아니라 어파슬이라는 게, 그러니까 헬라어 발음 나는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적은 단어예요. 이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옮긴 게 어파슬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에 이 사도로 번역되는 이 아포스톨로스를 라틴어로 번역하게 될때 이걸 미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미시오. 거기에서 영어 단어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별 특별한 뭐 생각 없이 그냥 미셔너리 미셔너리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쓰고는 있는데,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제 쓰고는 있는데, 사실 그 미셔너리의 그이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 미시오고, 그것이 헬라어로 가면은 사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교리적으로 따지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잖아요. 사도는 지금 이제 하겠지만, 사도는 이 교회 기초 공사를 끝내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부르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찜찜한데, 어떤 뭐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어파슬이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1장 1절이 그냥 해석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광범위한 일반적인 뜻이야. 이제 뭔가 이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 이걸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70명을 각자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12명을 또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열두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는 많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열두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12명만을 지금 이제 사도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도는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사도의 자격 조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의 자격 조건. 사도행전에서, 예, 뭐 하는 사건에서? 예, 마띠아 뽑는 사건에서, 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장, 예,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120명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제안을 하죠. 1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그래서 유다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죽었지 않냐. 그러니 22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셉과 마띠아를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의 추천을 두 사람을 일단 압축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하나였던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선거로 얘기하면 뭐 보궐선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그 자리를 이제 이 다시 채워야 되는 필요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도가 되는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어디 나온 거냐면 22절, 21절 후반부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증인의 조건은 뭐죠? 증인? 법정에 나가서 증인을 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못 봤던 것도 증언할 수 있나요? 아니죠. 물론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 맞고요.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될까요? 아니어도 될까요? 만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도권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아요.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이니 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이단들도 문선명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자기들이 그 사도권을 다 계승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는 부활의 증인, 즉 목격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도는 사도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사도권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니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사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니들 때문에 억지로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뒤질 게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니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도다. 아 여기 보니까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표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적들. 그래서 여기에 사도의 표적이 뭐였냐면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헌법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받고 이 국가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대언자들을 보낼 터인데 그 대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보낸 자가 아니야. 오늘 오전에도 아마 성경 공부 중에 잠깐 나왔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도구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모든 구약의 대언자들이 뭐 엘리야가 됐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뭐막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닫았다가 뭐 열었다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뭐냐면 표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는 표적으로.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연속선상에서 제자들도 그 표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한 행위들, 이적을 일으키는, 막,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권을 계승했네 하고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도 아니고 또 사도의 표적도 갖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데 사도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열두 제자를 제외하고도 마띠아가 사도로 불리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바울이 사도로 불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그다음에 바나바가 사도로 불리고 예수님도 사도라고 불리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 25분 예. 조금만 복음까지만 하십시다. 복음까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 것이고요. 제가 모든 걸다 이렇게 단어별로 할건 아니에요. 다만 이 로마서 1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제가 그 앞에 중요한 단어들을 오늘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구절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자, 복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 복음은 우리가 영어로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 성가는 가스펠 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good tidings,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가스펠은 gospel 이렇게 쓰잖아요. gospel. 근데 그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god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spel. l이 두번 들어가죠. spell. 그러니까 스펠. god라는 단어와 SPELL이라는 요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근데 그 GOD는 앞에 거는 GOD가 가시죠. 가드. 가드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GOOD. 그새 O가 하나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 이런 단어고 그다음에 SPELL 스펠이라는 거는 이야기. 테일.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테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한 종류의 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이 조금 다른 그런 표현으로서 복음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하나님의 복음,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로마서 2장 16절과 고린도전서 2장 4절 등에서 보면은,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y gospel이다.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이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럼 뭐냐? 이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그분의 아들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럼 핵심 내용은 뭐냐?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이 이런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복음이 또 나옵니다. 먼저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신 게 맞거든요.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그러한 예수 믿으면은 당신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그럼 이 왕국의 복음은 대상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복음이 왕국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그러면 내용이 뭐냐? 유대인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회복될 거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내내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그 회복, 다윗의 왕국의 재건,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왕국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자 요한도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조상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권을 잇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곧 도래할 테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즉,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라. 태도의 변화를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왕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또 다른 게 뭐냐면 표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표적을.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게 개념이 안서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쉽게 이단에 빠지고, 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교리를 혼란하게 할때 그냥 쑥쑥쑥쑥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순복음교회처럼 우리가 방언하고 병고치고 사도 있다고 그러고 왜 그런 거안 하냐? 복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복음 자체가. 아니, 왜 예수님도 와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으로 분류됐지만 교리적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서는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구약. 구약하에서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시는 복음이 그게 왕국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대로 갖다가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너희가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짚고 뭐 새 언어를 말하고 이다 지상 명령 이거 다이 교회에게 위임된 거 아니냐? 우리도 가서 그거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대인의 회복을 얘기하는 왕국의 복음이고,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는 온 인류를 위한 사역이 있어요. 제가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이 유대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전하신 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예요. 그게. 역사 진행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음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이제 대환란 시대에 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존하는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Everlasting Gospel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존하는 복음. 이건 또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영존하는 복음은, 이거는. 여기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 뭘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러고, 그 말만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유대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곧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그거 외치지도 않아요. 그거는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대환란 때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지금 은혜의 복음과는 다르고 영존하는 복음이라 불리면서 이것은 천사가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복음은 누가 전하죠? 사람이 전해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천사에게 안 맡기시고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전해요. 그런데 대환란 때에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있고 이게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하나 나오는 복음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건 거짓 복음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복음. 행위 복음. 이런 것들을 성경이 다른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간단한 단어 복음 우리가 흔히 쓰고 일단 뭐 복음의 뜻 정도는 이해합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나눠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문제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분명하게 개념을 좀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